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예, 행복하십니까? 예. 어제 반격을 배웠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교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제 인도자였습니다. 이제 인도자의 소리를 잘 들으면 신앙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슨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면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성막을 보여줬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항상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따르고 선지자의 인도를 받았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왕들도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를 신뢰할 때 그 사람 신앙을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인도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중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예,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현재 우리 아들 하나는 8살이고 이제 큰아들은 14살인데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니까 눈을 맞추지 못하고 좀 이상했어요. 자꾸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데려갔는데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네 아이는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 12살쯤 됐을 때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리고 더럽고 깨끗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대변 소변을 보면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이제 벽에 바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뭐 아이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지만 우리 아내는 이제 늘 같이 사니까 힘들었죠. 근데 12살이 딱 되니까 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15살, 20살, 30살 될 때까지 대소변을 못 가리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 아이들하고 싸워야 해. 싸워서 반드시 네가 이겨야 돼. 네가 이겨야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에 있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뭐냐면은 아이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니까 굉장히 애처롭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달라고 한 대로 다 해주게 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반드시 싸워서 네 아이들하고 이겨야 한다. 네가 이겨야만이 네 아이들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해초리를 만들었어요. 해초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놈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3m도 안 되거든요.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운데 귀찮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귀찮잖아요. 그죠? 아침에 화장실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와서 치워주고 아빠가 치워주잖아요. 편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가 강하게 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안 싸우면 이 아이들이 이제 영원히 이제 변화가 비참하게 사는 거죠. 해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이제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한테 용서를 막 빌었어요. 막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짓고 막 아빠를 쳐다보는데 이제 아버지가 때리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 거의 대부분 포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 아니야. 아빠는 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 아빠는 너 안 때릴 거야. 너 화장실 가면 돼. 아이들이 안 하겠대요. 아빠한테 용서를 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그걸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기도 엄청나게 맞았죠. 온몸이 멍들 정도로. 근데 이놈들이 달라질 것 같은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쯤 됐을 때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이제 사람의 한계가 오잖아요. 아이들하고 싸우다 보니까는 6개월을 아이들 두드러 맞았는데도 이만큼도 달라질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에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에 한계가 왔어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저한테 이제 교제를 해주셨냐면, 저 피아노 얘기를 하셨어요. 야,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피아노 건반을 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막 실력이 늘어간대요. 이제 실력이 늘어가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한대요. 어느 시점에 딱 도달을 하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연습을 하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버린대. 실력이 딱 정체가 돼서 실력이 안 늘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때 이제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생긴대요.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면서 거기서 연습을 그만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안 늘어가는데도 끝까지 싸워가는 사람이 돼요. 끝까지 연습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참 힘들잖아요. 실력이 안 늘어가는데 연습하는 게 참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제 실력이 안 늘어가는데도 계속 연습을 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서 어느 날 거기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한대요. 갑자기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하면서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거기서 탄생한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 끝까지 싸워야 돼. 아이들하고 너 끝까지 싸워야 돼. 싸워서 반드시 네가 이겨야 돼.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제 마음의 교제를 받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반격을 배웠잖아요, 그죠? 반격을 배웠는데 이제 반격을 배우고 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이제 반격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으면 또 다시 뭐예요? 또 다시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를 해가면서, 그죠?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죠? 맨날 1등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이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끝까지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움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가 안 돼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야 행복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저는 늘 맘만 보고 그만뒀거든요. 그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교도소 출신들은 그 부담스러운 거 싫어.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하다가 힘들면 에이 그만두는 거예요. 때려쳐버리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 기준이 하나 바뀌었어. 아, 말씀을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문제는 어제 우리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악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죄를 짓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온전치 못해. 이게 약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그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게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인생 태어나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죄 짓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7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가방에 아버지는 빨리 암 수술하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그 길로 마지막이셨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 이렇게 유품을 남겼는데 유품은 아버지 지갑도 있었고 추리닝 한벌도 있었고 근데 문제가 뭐가 아니잖아요. 무슨 약이 하나 있는데 정력제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나이가 70이셨는데 그죠? 저는 70이 되고 80이 되면 욕망이 안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럽디까요? 안 그렇죠? 아버지가 60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60이 돼서 세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그런 욕망이 안 일어나고 뭐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죄를 짓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셨는데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 끝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다시 해처리를 들었어요. 해처리를 들고 다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싸웠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 돼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놈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빠한테 너무너무 두드러 맞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소변이 마렵고 대변이 마려 침대에서 소변이 마르고 대변이 마려우니까 화장실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다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와서 너무 좋네요. 좀 크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3m밖에 안 되는데 이놈들이 귀찮으니까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자. 그럼 엄마가 치워주고 아빠 치워주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다음 코스가 정해졌잖아. 그렇게 되면 아빠한테 맞잖아요. 아, 아빠한테 맞는구나. 아빠한테 맞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발딱 일어섰어요. 그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두 놈이 동시에 소변을 가리고 대변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뭘 한 가지 배웠냐면은 신앙은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 온전치 못해. 이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아예 나는 온전치 못해. 이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싸움은 여러분 반격도 끝까지 해야 돼요. 하다가 그만두면 행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목사님께 배웠어요. 하다보다 제 마음에 막 이제 지치고 힘들고 한계가 올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죠. 야, 신앙은 끝까지 싸우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싸움을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한 6개월만 그렇게 싸움을 시작을 해보면요. 마음에서 안 된다는 단어가 지워지기 시작해요. 절망적인 단어들이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뭘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제가 시작할게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9장에 여기가 몇 절이냐면은 여기입니다. 3절 한번 읽을게요.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다 그랬어요. 이제 요나단의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인데 이 므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이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절뚝발이가 됐냐면은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다윗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2대 왕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역적이 왕이 되면 옛날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왕정 시대 때는 막 삼족을 멸하고 팔족을 멸하고 그러잖아요. 원수니까 원수가 왕이 됐으니까 급히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비보셋은 평생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밑에는 항상 유모가 따르니까 유모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유모가 젖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모든 것을 유모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모가 므비보셋에게 교육을 시켜요.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야, 너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하고 다윗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어. 그래서 다윗에게 발각이 되는 날에는 그날 우리는 제삿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을 숨고 다윗을 피해서 숨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노드발 암멜의 집에서 마길의 집에서 굴방에서 평생을 숨어서 사는 불안한 마음을 숨어서 산 거예요. 이 교육을 누가 시켰냐? 유모가 이 교육을 이제 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므비보셋은 유모의 사상을 받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노라. 므비보셋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대문을 두드리는데 여봐라 하면서 쾅쾅쾅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때 므비보셋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문을 열고 가보니까 어때요? 다윗의 신한 거예요. 다윗의 병사들에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간 기분이죠. 이제 알고 있기를 유모에게 듣기를 다윗하고 원수 지간이니까 다윗에게 발각이 되면 오늘 내가 죽는구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는 거다. 그러면서 왕자처럼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므비보셋이 어떤 생각이 왔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유모에게 배웠던 것은 뭐예요? 다윗은 나하고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아버지처럼 또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왕자처럼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가 정확한 거였습니까? 틀린 거였습니까? 틀렸어요. 그러면서 유모가 잘못된 정보를 나한테 줬거나, 그죠? 오늘 니얼스들이 보셨죠?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너무 모르잖아요. 엄마, 내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을 잃고 다리를 잃었습니다. 솔직히 이 소하신 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네 팔이 되어지고 눈이 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는데, 이러면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자기 친구가 그랬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오지 말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네 다리가 되어주고 평생 네 팔이 되어주고 네 눈이 되어줬을 텐데, 그게 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엄마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므비보셋이 평생 비참하게 노드바 안밀에서 어둡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모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는 밖에 갔다가 집에 안방에 들어갔어요. 안방에 내가 잠깐 제가 이제 침대 벌렁 자빠져 누웠는데 화장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에이씨 못 살아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화장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 화장실 문 열고 화장실 딱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의 목소리를 그대로,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에이씨 못살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 아내가 12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들어가 그걸 치우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씨 못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도 12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걸 애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대 묘사를 하는 우리 아내 목소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이제 한 두 살, 세 살 되면 좀 맑게 알아들 때 너 손바닥 내봐. 그래서 손바닥 딱 냈어요. 아니야, 이거 손바닥 아니고 발바닥이야. 이렇게 했어요. 손바닥을 발바닥으로 가르쳤어요. 이걸 하루, 이틀, 한 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달만 가르치면 이 아이는 나중에 뭐예요? 발바닥 내봐 하면 손바닥 내요. 그렇죠? 이걸 배웠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손바닥을 발바닥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 이제 어때요? 손바닥 내라면 발내요. 그럼 발바닥 내라고 하면 손바닥 내요. 이게 발인 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니까요. 만약에 우리,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자랄 때요, 엄마가 쓰는 욕을 아빠가 쓰는 욕을 배웁니다. 그죠? 또 엄마가 쓰고 아빠가 쓰는 단어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왔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만 만나면 아버지만 보면 늘 신경이 내고 짜증이 났어요. 그건 저는 올해의 저는 아버지 보면 신경이 나고 짜증내야 되는 줄 알아요. 왜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두 번 부도가 났으니까 가장 형편을 이제 이끌지를 못하고 일도 못하고 늘 뭐 이게 이제 그보다 뭐라 가죠? 직업 없는 사람들보다 백수. 그럼 어머니가 이제 들에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몸이 농사 져가지고 이제 가정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누가 미워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에이,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고생 안 하고 살림만 하면 되는데,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이 고통을 괴롭게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딱 집에 들어오면 아버님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욕하고 짜증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어렸을 때 같이 지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때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그걸 늘 듣고 배웠다 갑시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제 어려움이 오면요 행복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 너무 큰 선물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그래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짜증나고 신경을 내고 화내고 그러면요, 의뢰요, 그거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힘들어해야 되는 줄 알아요. 괴로움이 오면 괴로워해야 되는 줄 알아요. 슬픈 일이 오면 슬퍼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교육을 지금 그렇게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강남에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상상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파 그 같은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모든 언론에서. 그때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우리. 야, 언론이 이렇게 거짓말하는구나. 그때 우리는 언론을 안 믿었어요. 이렇게 세상에 거짓말, 전혀 근거도 없는데도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자네들 마태복음 피하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필까요? 마태복음 5장. 5장 11절입니다.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은 지금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종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유머가 므비보셋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사상을 입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뒤집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내가 보는 게 틀렸어. 내가 판단하는 게 틀렸어. 그래서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모함을 당하고 욕하고 거슬러 비방을 당할 때 너무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 어떤 사람 억울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 차가 교도소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의 집안에 태어났다면 야 우리를 욕하고 거짓을 모든 악한 말로 비방할 때 뭐라 해요? 이거 기쁜 일이야. 우리 다 웃자 이렇게. 우리 그때 우리가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의 집안에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자,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로 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기뻐해야 된다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 거꾸로 산 거죠? 성경 말씀에 비치면 우리 거꾸로 산 거예요. 유머가 므비보셋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잘못된 사상을 많이 주입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행하게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거짓을 누가 나한테 욕할 때 왜 이게 기쁜 일입니까? 왜 즐거운 일입니까? 왜 어려움을 만나는데 행복해야 됩니까? 저 의성에는요 사과 농사가 유명하대요. 근데 원래 의성 지방에는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조건도 아니고 토질도 안 맞대요. 근데 아무도 거기서 사과 농사를 지을 생각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의성 지방의 사과 나무가, 사과가 열매가 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의성 지방에서 이 사과 나무가 자라는데 이 토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 기후 조건도 안 좋고 그러면 이 사과 나무가 자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사과나무가 내년까지 살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살 기약을 못하고 이 나무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뭐요 동물이든지 본능적으로 죽음을 앞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의성 지방의 사과는 내년까지 살 기약을 못하고 이번에 열매를 많이 맺고 죽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열매를 맺다. 그래서 당도가 높대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안 좋다고 생각했죠. 그 마귀가 그 생활을 했어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린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마산 출신이에요. 제가 거의 40살에 제가 선을 받고 우리 아내는 독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36세 저를 만나서 선을 봤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미스 경남 출신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미스 경남 출전대회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선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가는 걸 포기하고 저하고 선보고 저하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36살 때까지 독신주의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독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독신주의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귀찮아요. 왜? 혼자 살면 편하잖아요. 남자를 만나는 순간 귀찮은 일이 시작돼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보니까 빨래 해줘야 되죠. 뭐 밥 해줘야 되죠. 반찬 만들어야 되죠. 잔소리 들어야 되죠. 테레비 채널 하나가 싸워야 되죠. MBC 보자 아니면 KBS 보자 스포츠 보자 난 연속국 보자 싸워야 되잖아. 귀찮은 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에이 남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면 마음대로 연속국 보고 싶잖아요. 그죠? 보고 싶으면 보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독신주의가 생긴 거예요. 남자를 만나는 순간 부담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독신주의 특징이 뭡니까? 강아지를 또 데리고 삽니다. 그죠? 혹시 독신으로 사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시면 손 한 분들. 네. 근데 문제는 강아지하고 데리고 살아요. 강아지는 어때요? 강아지하고 살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강아지는 24시간 주인이 좋다고 꼴랑이 흔들어줘요. 그러니까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열받으면 발로 차잖아요. 발로 차버리면 깨갱하고 갔다가 또 밥 주면 좋다고 해요. 막 전혀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게 독신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독신으로 살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교도 출신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거칠은 사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우리 장모님 집안에 살아가는 이 패턴이 있어요. 또 우리 집안에 제가 자라온 패턴이 있어요. 이걸 맞추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안에는 굉장히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자이셔가지고 거칠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집안이고 우리 아내의 집안은 뭐예요? 강아지가 뭐 욕하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는 늘 주인만 좋다 하거든. 욕 안 듣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우리가 같이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어때요? 거칠게 싸우다 보면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욕 안 하십니까? 싸우면? 저만 욕하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 야, 기성아. 예, 아버지. 내가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고 싶다 그러면. 예. 근데 우리 성철이 엄마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성철이 엄마가 허락을 하면 제가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그죠. 우리 아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고향 땅 밟고 싶은데 못 간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렉트로 싣고 아버지를 고향의 목포에 도착을 했어요. 목포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는 내심 이제 목포가 고향이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산낙지였습니다. 근데 목포에 도착해서 식당에 들어갔던 목포 음식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또 식성이 달라서 꽃게탕을 좀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날 꽃게탕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조금 이제 안 좋았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제 실체를 끌고 배에 올라탔는데 잘못하다가 기우덩이가 실체를 배에 받쳤어요. 받쳤는데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욕을 한 거예요. 2017년 다음에 뭐죠? 예? 잘 모릅니까? 네. 2017년 다음에 2000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2018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돌아가시려 가는 거 이제 바다에 뛰어들라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문제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내가 잘못했나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그 우리끼리 쓰는 방언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2017년 다음에는 그 정도 욕은 욕이 아니거든요. 욕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존경할 때 쓰는 그죠? 너무 잔인한 욕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욕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소리가 이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자라니까 어지간한 욕 들어가지고 기분 안 나빠요. 그렇죠? 근데 욕을 안 듣고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욕을 안 듣고 살면 감당이 안 돼요. 욕 들으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도 그렇죠. 운동을 자꾸 아령을 들면 이 아령 하다 보면 근육이 만들어지죠. 근육이 만들어지면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고 더 많은 운동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욕을 많이 듣고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들으면 욕에 대한 근육이 딱 자라요. 그래서 어지간한 욕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욕을 안 듣고 살면 어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막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많이 겪으면 욕을 많이 먹으면 욕에 대한 근육이 발달을 해서 어떤 욕이 들어와도 그게 소화가 돼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죠? 거기는 신 것도 안 들어가고 짠 것도 안 들어가고 단 것도 안 들어가요. 전혀 이유식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을 먹게 되고 더 자라면 이제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더 자라면 더 딱딱한 음식도 먹어. 이제 뭐가 들어와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들어와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형성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려움 안 겪고 문제 안 겪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을 안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욕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욕에 대한 근육이 발달해 어지간 욕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고 아 욕 들으면 감사해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욕을 많이 먹은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욕하면 예? 2017년 다음에 뭐라 하면 뭐라 해야 돼요? 빵 사줘요. 빵 고맙다고. 그죠? 야 너무 고맙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욕해줘가지고 내 마음에 그 소화시킬 수 있는 욕에 대한 그 소화시킬 기능이 잘하는 너무 감사하고 그 욕에 대한 근육이 잘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게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욕들은 기분 나빠요. 짜증나는 거예요. 사고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욕을 안 들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욕도 많이 듣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문제도 많이 겪어야 행복한 사람. 그러면 근육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오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비방할 때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죠? 그래서 빵 사줘야 돼. 누가 욕하면. 이제 옛날에는 속죄기가 막 싸우고 네가 나한테 욕했어? 하면서 2017년 다음에 뭐 짜고짜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속 좁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욕하면 어때요? 이제는 그래 고맙다 빵 우유 하나 사줄 정도 돼야지. 그죠? 그 누가 나한테 모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사기를 치고 모함을 했다 예? 그러면 그날 밥 사줘야 돼. 그죠? 밥 한 그릇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네. 이 정도 수준이 오르면 여러분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욕 안 듣고 뭐예요? 어려움 안 겪고 사는 사람, 세상에 백혈병 환자가 무균실에 사는데 세상에 병균 없는 거 어디 있어요? 그죠? 무균실에 사는 건 불쌍한 거예요. 그죠? 무균실은 백혈병 환자는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균실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 구경 못해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병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균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병균이 들어와도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어려움 피하고 힘든 일 피하고 부담스러운 피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려움 겪고 문제 겪고 수없이 응? 고난을 겪어가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어려움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나를 도우셔.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 나를 건져주셔. 이 믿음의 근육이 형성이 된 사람은 세상에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어려움이 굉장히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지금. 로마서 보여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이끌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야, 토끼야 하면은 뭐예요? 토끼가 돼요. 거북이야 하면 거북이가 돼요. 이게 거북이한테 토끼야 이름을 지으면 안 맞잖아요. 그죠? 왜 안 맞냐면 그때 아담이 거북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북이란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기린 하면 다른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기린이 딱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쥐새끼 이름 붙이면 안 맞잖아요. 그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기린하고 이름이 지으면 그 이름이 딱 맞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호랑이 이름 딱 지으니까 호랑이야. 다른 이름이 안 어울려요. 그래, 안 그래요? 사자 하니까는 다른 이름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사자한테 여우야 하면 어울려요?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허락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지으면 다른 이름이 어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이제 짐승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토끼, 거북이, 뭐, 뭡니까, 얼룩말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아, 피곤해. 이름을 지으면 다른 이름이 어울리지 않고 피곤하다 딱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뭐예요? 야,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 다른 그 행복하다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어울리지 않도록 행복하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짓느냐, 지을 겁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 대로 돼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합니다 이름을 지으면 불행한 일이 딱 와요. 그게 딱 막 그 이름에 맞게끔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이 기쁠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러면 불행은 왜 불행이 오는 겁니까? 불행하다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에는 왜 지옥 갑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고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야 이거 좋은 일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걸 갖다 반격이라고 해요. 그죠? 이거 좋은 일이야 하면 이게 그 이름 외에 딱 맞게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으실랍니까? 여러분 불행하다고 이름 지으실랍니까? 행복하다고 이름 지으실랍니까? 딱 들어보면 알겠죠? 자, 영적인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 대번에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알죠. 그죠? 아, 힘들어요. 짜증나요. 신경이 나요. 화가 나요. 억울해요. 그러면. 이거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왜?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이름을 지을랍니까? 의인이라고 이름을 지을랍니까? 맞죠? 쉽죠? 그러면 의인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의인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에이 지금도 오늘도 죄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거짓말해. 그죠? 그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이름을 지을 것이냐 죄인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결정을 하시려합니까? 죄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려합니까?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려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천국 가는 건 불쌍해요. 그래도 지옥 가는 거면 너무 불쌍해요. 그죠? 하나님이 천국 가시도 다 만들어 놨는데 왜 해필 지옥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죄 짓는 거 따지면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려운데 행복합니다. 이게 반격입니다. 아셨습니까? 어렵습니다는 자기 생각이고 행복합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나는 죄 짓고 사니까 죄인입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어렵습니다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니까 죄인이 이건 솔직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군부대를 갔어요. 제가 이 손가락이 하나 없잖아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이유가 제가 군대 22살 때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군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군대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 들어갔어요. 얼마나 생각이 어리석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군부대에 마인드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군부대 마인드 교육을 하고, 저는 군부대에 대해서 군대 미필 2주 훈련도 안 받았어요. 군대에 대해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 이 정신세계가 너무 감사하죠. 이게 너무 전 세계 최고를 이제 어디 가도 이게 먹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마인드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군부대 찾아갔어요. 군부대 찾아갔는데 군부대 이 초소 안에 총 들고 두 사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인사과장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등록증을 주세요. 그랬어요.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주니까, 거기 초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병사가 전화를 돌려, 인사과로 전화한 거예요. 인사과장님,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누군데? 예, 김기성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 나 그런 사람 만나기로 약속 안 했는데? 그래요. 아, 그랬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딱 끊더라고. 주민등록 가져왔어요. 손님, 약속 안 하셨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군부대는 사전에 연락이 돼서 출입증이 나와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자, 안 됩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뒤돌아서서 세 발짝을 걸었는데 뭐예요? 안 됩니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됩니다잖아요. 그 반격 안 배웠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 목사님 반격하라니 또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했는데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한 번만 걸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 난감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안 된다는 소리 들으니까. 또 돌아서랬어요. 아닌데 목사님은? 목사님 뭐라 했죠? 목사님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안 된다는 이 병사의 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면 뭐예요? 목사님이 거짓말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거짓말을 한 거고 내가 목사님이 된다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뭐예요? 병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 거짓말해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돌아섰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을 붙여야 되는데 이 말 주변도 없고 군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 인사과장의 전화번호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제가 통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를 꺼내가지고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인사과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번호를 눌렀어요. 또 보고 있는데 안 누를 수가 없잖아요. 눌렀어요. 딱 눌렀고 114를 누른 거예요. 114 안내가 나왔어요. 아 여보세요. 예 안내입니다. 군부대 안내번호를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군부대 안내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연결해줬어요. 군부대 안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안내에서 보니까는 앞에 간판이 나왔는데 거기 뭐 24단 이렇게 나왔다고. 24단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24단이 걸렸어요. 24단인데 또 하니까 뭐 거기 보니까 밑에 또 간판을 해갔는데 8087부대 또 나온 거예요. 8087부대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8087부대 걸렸어요. 걸리니까 또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 인사과 바꿔주십시오. 인사과가 걸렸어요. 인사과장 바꿔주십시오. 인사과장이 받은 거예요. 아, 윤사과장님, 예, 누구십니까? 저 김기성 강사입니다. 군부대, 제가 사고 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이 교육 꼭 받아야 됩니다. 예, 이번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만나자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 내려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가면 당신이 좀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됩니까? 내일 오면은 출입증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모레 올까요? 아니요. 글쎄 올까요? 아니요. 그 글쎄 올까요? 아니요. 20일까지 갔어요. 그럼 언제 됩니까? 그랬어요. 25일 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오면 출입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25일 날 출입증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군부대에서 마인드 교육을 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님이 이 반격 배워주고 나서요. 아, 될 수 있으면 반격하기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군부대 병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냥 집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짓밟아야지만이 내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의 말이 진짜고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뒤돌아설 때마다 아니야, 목사님이 된다고 하셨어.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 저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럼 저 병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없이 했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거짓 사기꾼이 이게 어떻게 들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들 해왔는데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 우리는 일할 때 한 번도 뭐 끝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몇 번 가가지고, 그죠? 뭐 하자 옆에서 속상하면 이 정신 약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얘기해요. 아세요? 그거? 자기하고 부담스러운 상대하고 얘기 안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은 이 뭡니까? 굉장히 마인드가 떨어져요. 정신세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보다도 편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좋아하고 자기보다 또 조금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 싫어해요. 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만 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놀아요. 정신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늘 부담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하고 놀아요. 늘 보면, 딱 보면. 애들하고는 뭐 속상할 일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왜 좋으냐면,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라겠습니까?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어때요?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게 거꾸로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집에서 우리가 자랐더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 중에도 어려움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화장실들은 에이씨 못 살아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우더라.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작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우리 자식들 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었겠어요? 어려움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야,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밑에서 자라왔던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그거 보면서 의뢰의 어려움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아이들은요,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망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몰라가지고, 이 마음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환란이 오면,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환란을 만나고 어려우면은 뭐예요? 피곤해하고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늘 어려운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들을 하나님의 종의 집에서 자라서, 진작 우리가 마음 열고, 처음부터 배웠으면 어떡해요? 배웠으면, 환란을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막 즐거워 행복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말고 억울한 일 만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걸 다 소화시키시는 기능이 딱 형성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맞죠? 자, 환란은 왜 환란이 좋으냐, 그 설명해 내놨어요. 환란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참을성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도 직장 취지가 참지 못해 다 때려치우고 그만둬버리잖아요.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둬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환란은 마음의 참을성을 인내를, 인내력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라 했어요? 연단을,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쇠 연단은 거 알죠? 그죠? 일본 쇠하고 독일 쇠가 제일 단단하잖아요. 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연단은 기술이 달라요. 마음이 연단이 돼요. 강한 마음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만들어요. 야, 감사하다, 행복하다, 즐거워하다, 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문제 없는 집안이 행복한 게 아니고, 수없이 산더미처럼 어려움이 많아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욕먹는 게 좋으냐? 왜 환란이 좋으냐? 왜 어려움이 좋으냐? 편한 거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정신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을 늘 평탄에만 이끌어온 거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늘 지금 나이가 70, 80 될 동안 환란을 너무 많이 겪으셨죠? 겪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토끼 하면 토끼가 어울리지 않고 토끼가 딱 맞죠? 거북이 딱 맞죠? 사자, 사자한테 이 지새끼 하면 너무 안 맞아. 그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지을 겁니까? 그죠? 자, 어떤 이름을 지어요? 행복하다는 이름을 지으랍니까? 불행하다는 이름을 지으랍니까? 그럼 행복하다는 이름을 지으면 거기에 딱 맞게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어울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랍니까?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랍니까? 어떤 바보가 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죠? 지옥 가는데. 그죠?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병사가 지금 거짓말한 거지 목사님 거짓말은 아닌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 많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버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갖춰준 것도 없지만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시고 또 복되게 이끌어주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어떤 환란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씀 한마디가 들어왔는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